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9쪽이 되겠네요. 자,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남의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흠 용서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지급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던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세월이 좀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 참 약하다는 게 자꾸 느껴집니다. 참 인간이 연약하다. 상황과 환경에 너무 지배를 받아요.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도 상황이 바뀔 때마다 참 마음이 약해진다. 인정하십니까? 참 약해요, 인간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 기드온도 보면 참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이 영향을 받아요, 기드온도.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기드온을 평가하기를 좀 말이 거른 목사님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 기드온을 쪼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쪼다라고. 성격이 소심하고 이렇게 막 주눅 들고 이 트리플 A형 있잖아요. 이렇게 막 소심하고 쪼다같이 살아가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7년이라는 이 기간은 사사시대에 보면 뭐 적은 수예요. 그런데 7년이라는 이 기간이 얼마나 어려웠던 시기였냐면은 3절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와가지고 각종 가축들을 싹쓸이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다같이 많이 들어왔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메뚜기 떼에 대한 위력을 좀 압니다. 그 메뚜기를 손을 잡아먹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한 날은 메뚜기 떼로 완전히 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어디까지 처먹냐면은 옥수수 알갱이뿐만 아니라 그 이파리 줄기를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그해 농사가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자연재해인데 재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지금 적군들이 와서 마치 메뚜기 떼처럼 와서 모든 것을 싹쓸이 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 윗세대는 6.25 세대를 지나셨고 일제시대를 지나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러지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부모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각종 이 쇠하고 놋 같은 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던 이 놋그릇, 놋대야 큰 것이 나는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놋대야를 빼앗기기 싫으셔가지고 똥뚜껑에다가 탁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그 똥뚜껑에서 놋대야를 꺼내서 썼는데 새카맣게 놋이 변해가지고 그래 그 자기 가문의 갑으로 써가지고 그 까만 놋그릇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적군이 들어와서 각종 쇠부터 시작해서 뭐 숟가락부터 다 가져간 거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악하니까 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 쪼은 사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6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 등장의 주인공 기드온을 묘사를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도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좀 이상하죠?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합니까? 바람이 날리는 곳에서 타작을 해요. 볼이라든지 다 마당에서 이렇게 타작하는 거.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깁니까? 그늘진 곳에 담가요. 창고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왜 그럴까? 쫄은 거예요, 쫄은 거. 자기 밀을 터는데 밀까지 빼앗길까봐 지금 아무도 모르는 포도주 틀에 가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밀 이상 먹으려고. 쪼답니까? 아니에요, 이게. 상황과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배굶을까봐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인생 때도 지나오실 때도 그런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배굶을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누구 하나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요. 위로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면은 지금 고통 중에 쎄 빠지게 힘들고 있는데 나보고 큰 용사라고 주님 그 큰 용사 소리 좀 집어치우세요. 예?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지금 큰 용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살아갈 때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는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에휴 괜찮아 잘 참아 다 참았어 좀만 참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이 기도원에게도 위로 안 돼요. 이게 힘들 때 같이 위로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아니야 다를까 기드온이 마음이 뒤틀립니다.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내 이 고통을 보거나 계신 겁니까? 이거거든요, 기도원이. 큰 용사 이런 거 집어치우고 제발 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게. 마음이. 그 다음 보세요. 하반절.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에게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완전히 비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이거거든요. 마음이 차가워진 거예요. 냉소적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쭈그려 앉아서 밥 미리상 먹고 또 어디 가서 밥불이 캐먹고 그냥 그렇게 살기도 바빠. 제발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에 성도들을 심방하고 병원을 돌아보는데 한 성도가 누워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위로하려고 갔는데 설교 전에 그 영혼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끝이 있을까요? 누워 산 지 벌써 한 3주가 지난 거예요. 목사님, 이 고통의 끝이 어딜까요? 끝이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병원을 나오면서 그 영혼에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참 대견하게 잘 참는다.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어요. 오랜 병이 있으면은 그 안에 장사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약해요. 유약합니다. 외부적인 압박이 올 때 내 안에 샬롬이 없고 갈등이 있고 위협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하염없이 길어질 때 여러분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답을 줘요.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긍정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 잘 될 거야. 잘 됩니까? 호산나. 주문해 오듯이 야, 또 다른 희망이 올 거야. 옵디까?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유약함은 나의 힘과 의지로 일어설 수 없어요. 제가 반평생 살아보니까 조금 압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될 거야 주문을 외우듯이 인생을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도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지가 그의 영을 깨우고 그의 마음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영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주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기도나 여기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지혜로 이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라. 하나님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계신 모든 성도님들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으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셔야 합니다. 기도나 왜 낙담하냐?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네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어렸을 적에 우리가 제가 한참 외우고 다녔던 때가 있어요. 뭘 외웠냐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지독스럽게 저를 가르쳤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잘못하면 북한처럼 돼요. 이 높낮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의 가슴에 어린 가슴 울리더라고요. 대한민국. 그래,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구나. 그러나 이 메시지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 사명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 말입니다.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땅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보내신 것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명으로 여러분 불타오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인간이 참 약해요. 이 말을 듣고요, 기도원이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바뀌었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15절에 기도원이 또 인간의 약함을 얘기해요. 이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뭐 좀 하라 그러면,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주어가 자기의 주어가 자기.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탄식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도 한때는 이 부분에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한참 청년기를 지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인드폭 아시죠? 스스로 자꾸 핸드브레이크 옮기는, 뭔가 차가 가는데 야, 나는 약해, 확. 나는 연약해, 확. 나는 할 수 없어, 이랬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주의 음성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일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우리나라 표현해 보면 숟가락 하나 얹어라. 그게 믿음이다. 내가 앞서가니까 너는 믿음으로 숟가락 하나 얹고 밥 먹어. 오늘 밥 맛있게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약해요, 인간이.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만 성공시켜 주시면, 이 병만 치료해 주시면, 나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부릴듯 일어나겠네. 이게 기도원과 똑같아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오는데 구약에 전혀 맞지 않은, 어디 듣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갖고 옵니다. 염소 새끼 하나, 무교병을 에바인데 이 하나 에바는 10kg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kg면 이게 소쿠리에 이렇게 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푼에다 국을 끓여갖고, 이게 제사법에 전혀 안 맞아. 근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징표를 보여달라고 다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거기 있는 제물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기도원이 변합니다. 야,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셨다. 드디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 땅을 지정을 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에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이 샬롬의 평강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의 인생 앞으로 할 것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아침에 와서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임직식도 있고 해서 기도하려고. 제 계속 귀에서 때리는 말씀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묵상하는데 속에서 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불러볼까요? 다는 못 불러요, 시간 때문에. 청년 때 은혜 받았던 찬송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게 저의 삶이에요. 과거에 참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으시고요,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표징을 보여달라고 막 뗐을 때에도 하나님 그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시고 각 사람의 기질에 맞게 하나님이 임재로 역사하시는 걸 저는 느낍니다. 때로 하나님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성도를 위해서 하니까 기적처럼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성도에게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또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마다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이끌으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더니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실 때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약함을 이기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의 마지막 성경 구절을 우리가 크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는데, 사인이 안 맞지만 괜찮아요. 제가 평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할렐루야,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고통이 이 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사명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그 깊은 대로 가는 위대한 도전을 하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사명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다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먹고 살려고 밀타작하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팅켈러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은 이 샬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읽고 제가 마칠게요.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모두 다 테이블에 놓인 실타래들이다. 여러분이 다 실타래라는 거예요. 돈과 시간, 능력을 이웃들의 삶에 투입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간직한다면은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옷감 속에 녹아들어갈 수 없다. 실타래로만 남는다는 겁니다. 실타래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야 옷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샬롬을 직조해내는 일은, 평강을 직조해내는 일은 곧 시간과 재물, 능력과 자원들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이리저리 꿰매고 묶고 밀어넣는 작업이다. 믿음을 잃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유일하게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받고 일어나, 실타래들이 일어나 서로 묻고 꿰매고 돕고 베풀고 섬겨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임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더 성숙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여러분 힘을 다하십시오. 주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샬롬을 경험하신 분들, 이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의의를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